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22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이요. 어제 오후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직 이런 발사체 실험에서 목표대로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한 7개 나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초로 순수 한국 기술만으로 한국형 발사체 실험에 도전을 한 건데 완벽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순수 한국 기술력만을 가지고 첫 번째 도전한 것 치고는 꽤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호는요, 이륙 후에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 이렇게 분리해야 될 것들을 정상적으로 해냈고요.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로 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요. 475초에 조기 종료돼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냈던 거죠. 이 위성 모사체가 700km 목표 고도에는 도달을 했는데요. 엔진이 너무 일찍 연소를 마치면서 충분히 가속하지 못해서 초속 7.5km 속도에는 미달을 하다 보니까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거죠. 어려운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즉, 다 잘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만 실패한 겁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 같은 주요 외신들은요.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세계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주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순수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조만간 2차 발사 실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꼭 끝까지 성공하길 바랍니다. 한국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이 앞선 기술력의 나라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신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니까 더 기분이 약간 으쓱해지는 소식인 것 같아요. 자,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시간도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요. 점점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게 될 예정이고 또 한국도 본격적인 시행이 멀지 않은 바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의 현재까지의 세계 상황 짚어드립니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 전해드리죠.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하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도 알려드립니다. 퀴즈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1,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40명 늘어 누적 348,9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4차 유행 초반인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해외를 오가는 사람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4만 8천 명으로 작년 8월 23만 4천 명보다 약 44% 증가했습니다. 월별 여객 수가 3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여파로 10만 명대로 급감한 뒤 16개월 만입니다. 공항공사는 위드 코로나를 감안해 수요 회복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기업인 탄이뱅 씨에게 15만 6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탄 씨는 지난 11일 북한의 자금 세탁을 위해 두 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그는 2011년부터 북한 당국과 수백만 달러치의 상품 계약을 맺고 대북 제재로 인해 계좌 이체가 거절되면 북한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지크 브뤼셀에 외교관을 보내 EU 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유럽연합 업무를 담당하는 도이칠란드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측 대표단과 실무 수준의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EU 관련 회의 참석자 브리셀을 찾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남아시아 곳곳에서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팔의 홍수 관련 사망자 수가 최소 77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3일간 계속 내린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날 시신 34구가 더 수습돼 사망자 수가 77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접경한 동부 판치타르 지구에서 24명이 숨졌고 서부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네팔 전국에서 희생자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22명이 다쳤고 26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이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는 범정부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 등 11개국을 이상기후 대응 취약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가정보국 DNI,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DNI는 허리케인이나 가뭄 같은 재해에 취약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여파가 클 수 있다며 북한과 파키스탄 등 11개국을 우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드라스, 인도, 이라크, 미얀마, 니카라과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해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참모집단 스팀슨 재단에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처리 능력과 영변 이외 지역의 핵시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그는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엔 그들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분리 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의 시간입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 북한 상황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외환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당국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추가로 해외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의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로 파견할 자국 노동자 천여 명을 선발하고 현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두세 차례에 나눠서 출국시킨다는 계획인데 다음 달 초순경에 1차 선발대가 파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러시아 벌목 현장에 파견될 인원으로 이 땅이 얼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 벌목의 특성상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노동자 파견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러시아로 추가 노동자들을 파견한다는 소식인데 사실 해외 노동자 파견이 대북 제재 위반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거군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통해서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의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에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결의에 따라 자국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이 여전히 해외에 남아서 정보 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오히려 해외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해외 체류 연장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지속적인 외화 획득의 기회도 역시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만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가 북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북한이 인원 교체를 위해서 중국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 중에 송환 대상자를 파악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기존의 체류 인원이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 해외 체류 중인 노동자들의 송환이나 인원 교체 없이 신규 파견 인원만 확대하고 있는 셈이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에 당국은 파견 노동자들이 충성의 자금이란 이름으로 납부해야 하는 당 자금 부담률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30에서 55% 이상 인상이 되는 등 노동자를 통한 외화 확보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했던 한 탈북민은 벌목공으로만 파견되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건 한 개 기업소를 통째로 보낸다는 의미다. 당국의 손에 들어가는 외화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도 대부분이 충성의 자금 명목으로 상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들 노동자들이 고생한 만큼 좀 정당한 대가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식 전해주셨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군 당국이 동기훈련을 앞두고 전 군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실태 검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군 훈련 준비 및 월동 준비 기간에 부대 후방사원 문제와 허약군인 퇴치 문제를 개선할 때 대한 무력 최고사령관 명의의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군에서는 총정치국 국방성이 공동으로 훈련 준비 상태 및 겨울철 식량, 부식물 등 후방 물자 점검과 군인 허약 퇴치 상황을 요해하기 위한 검열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네, 명령이 하달된 이후에 국방성 양식국, 피복국, 후방총국, 군의국 등 관련 부서들에서 발빠르게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11월 말까지 급식 문제를 점검하고 몸무게 계측 등을 통해서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서 급식 문제는 콩가루를 물에 타서 1일 3회 군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콩비지는 주에 4회 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콩 보유량까지 세세히 따지면서 공급 횟수까지 검사하는 거는 군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영양실조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콩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명령을 내린 건데 이걸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현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지에서는 절대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이오 훈련소에서는 작년과 올해 2년간 돌밭까지 일궈서 농사를 지었는데 콩 작황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에 보양소에 보내 공급량도 부족한 상태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인데요. 이 북한군의 이런 콩 확보 노력은 북한 시장에까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예.
소식통은 검열이 시작되면서 사이오 훈련소 주요 주둔지인 평안북도 정주 장마당들에서 갑자기 콩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 5일까지만 해도 1kg에 4,300원이었는데 현재는 5,000원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두부나 콩나물 가격도 함께 올라서 주민들의 주 부식물 구매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군의 영양실조를 해결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 연출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콩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인들까지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소식 자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걸그룹 오마이걸 노래 저희가 자주 들려드리고 있죠. 상큼하고 좋은 노래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자, 오늘은요. 2016년에 발표된 Windy Day 들어볼게요.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들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된 거 뭐 하루 이틀 얘기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자, 자, 이런 과제를 가지게 됐는데요. 이미 몇몇 나라들에서는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오늘은 또 우리 평론가님께서 세계 위드 코로나 현황 짚어주실 텐데요. 자, 먼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위드 코로나를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입니다. 네. 사라지긴커녕 변이를 거듭하면서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세계를 강타했던 과거의 바이러스들 중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인들을 괴롭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강력해지는 건 없었습니다.
네.
10년은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와 싸워야 할 거다. 뭐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세계인들은 유례 없이 급하게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게 됐고,
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위드 코로나의 방법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이 방송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코로나가 아직도 뭐 우리 일상 속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최대한 관리하고 조심하면서 이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좀 일상을 회복한다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확진자 발생 억제는 계속해야 하는 거지만
예.
코로나로 인한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더 집중하면서 거리 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해 간다.
네.
이런 겁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존재하는 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늘리고
네.
그동안 전면적으로 불가능했던 대면 행사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왁신 접종입니다. 예, 그래서
네.
왁신 접종률이 높은 몇몇 나라들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게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코로나19가 대체적으로 너무 심해지는 등 다시 심해지는 등 아직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를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위드 코로나를 성공한 나라는 없는 상황에서 자, 한국도 전 국민의 70%, 고령층은 90%, 성인 80% 접종이 끝나면 집단 면역을 꾀하고 단계적인 방역 완화를 좀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한국은요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죠.
예, 뭐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일단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의 사례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방송 시간에도 이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위드 코로나 문제로 가장 최근에 화제가 크게 되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예.
유럽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폭증에 엄청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영국인들이 네. 너무 경솔하게 마스크를 벗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보건부 장관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왁신 접종률도 오르지 않으면
네.
마스크 의무 재도입, 재택근무 아이고. 권고 등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과 인구가 네. 비슷한 영국에서 요즘 하루에 5만 명 가까운
5만 명이네요. 예. 예. 야,
신규
참.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는 불란서, 드츠란드, 이탈리아, 에스파냐의 신규 확진자를 합친 숫자보다 더 많다.
사실 뭐 이탈리아,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요. 초창기에 코로나19 퍼졌을 때 뭐 확진자, 사망자 너무 많아서
네.
좀 고생했던 나라들인데 최근에는 영국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고생했던 나라들 이탈리아, 에스파냐, 불란서, 도이칠란드 모두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럼 굉장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보건부는 예. 이대로라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날
아이고.
수 있다.
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요즘 감염자만 폭증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망자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겁니다. 영국에 매일 그 9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데 영국 의학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금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자,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왁진 접종을 시작을 했고 또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에서 자, 이렇게 감염자랑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유는 뭔가요?
영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란서, 도이칠란드, 에스파냐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면서
예.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병행하는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영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하는 전면적인 완화 정책을 선택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 쓰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네.
싶은데 예, 단적으로 도이칠랜드 베를린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지만
네.
영국의 런던에서는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렇군요. 영국은 이렇게 되면 어쩌면 화를 좀 자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예. 왁진을 뭐 일찍 접종하기 시작했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지하철에서 안 쓴다. 이거는 조금 무서운 행동인데.
예.
자, 그럼 현재 지금 영국의 왁진 접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영국이 급하게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불안정성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예.
세계에서가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것도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영국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이죠. 영국이나 미국처럼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에서 자체적으로 왁진 개발을 서둘러서
네.
했고 자국민들부터 맞추기 시작했고요. 한국은 코로나 방역이 상당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나라들이 왁진을 맞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더 안전하게 한국 국민에게는 왁진을 접종하도록 하려했다.
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렸었어요.
그쵸.
그런데 영국은 현재 왁진 접종률 둔화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를 보면
네.
영국의 인구 대비 완전 접종률은
네.
67%, 에스파냐가 79%, 이탈리아 70%보다 낮고
네.
불란서나 도이칠란드 67, 65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식인들은 정부가 팬데믹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뭐하러 굳이 왁진을 맞으려 하겠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실패를 좀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팬데믹 약간 끝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스크 안 쓰고 왁진도 안 맞은 결과가 현재 영국이다.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왁진 추가 접종을 통해서 델타 변이의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했다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이 나와서 당국이 긴장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네.
지난 19일 몰도바에서 귀국한 11살 소년이
네.
입국장에서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인 AY4.2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뭐 이름도 어려워요.
새로운 게 등장했네요.
예, 델타 변이 네. 하위 변종이라고 하고 이 AY4.2는 그 최근 확진자가 대폭 늘고 있는 영국에서도
네.
발견돼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의 감염력이 더 높다거나
네.
왁진 또는 치료제의 효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의 빠른 추가 접종을 통해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네.
툭 하고 하위 변종이 튀어나온 거니까 이에 의한 그 재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도 좀 위태로운 느낌이 슬슬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이스라엘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정상 가동하고요.
예.
실내외 행사나 모임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실내나 다중이 참여한 실외 행사에서
네.
마스크 착용, 면역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이용한 미접종자 제한, 변이 유입 차단 목적의 입국자 격리 요 정도가 4차 유행 중 이스라엘 정부가 강제한 방역 조치라고 하고요.
네.
이스라엘에서 4차 유행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초에는 방학을 마친 학생들의 등교 계약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크게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이스라엘도 위드 코로나를 좀 일찍 시행한 대가를 많이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예. 위드 코로나를 택한 대가도 적지 않았는데요. 6월 중 한때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었던 네. 하루 확진자 수가 8월이 되니까 역대 최다인 11,000명 이상 치솟고
10,000명까지 갔군요. 예,
중증 환자와 사망자까지 늘어나면서 네. 이스라엘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봉쇄로 봉쇄하는 후진이 아닌 적극적인 추가 접종으로 이런 위기에 맞섰고요.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추가 네.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 접종 개시 한 달 반 만인 8월 말부터는 12세 이상 모든 연령대를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했고 이를 또 의무화했어요.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만 명대를 웃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왁진 추가 접종 정책의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자, 이번엔 좀 러시아로 눈을 돌려서 최근에 러시아의 상황이 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최근에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네.
요즘 매일 3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요. 사망자도 1,000명씩 나타나고 있다고
아이고,
합니다.
여기도 난리네요.
예, 결국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달 20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무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월 7일까지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이 코로나 관련돼서 휴무령이 발표된 건 지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수도 모스크바에서 유급 휴가가 실시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조금 두려워서 유급 강제 휴가까지 실시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휴무령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낮은 왁진 접종률 때문인데 평균 접종률이 네. 31.7%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낮네요.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한 방송에 네. 직접 출연해서 고학력자들이 왁진을 안 맞으려는 건 이상하다. 우리는 안전한 왁진을 갖고 네. 있다. 아프거나 왁진을 맞거나 둘 중 하나인데 왁진 맞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왁진 접종을 재차 네. 독려하고 나선 건데 러시아는 그래서 올 여름에 중단했던 QR코드 인증제를 부활시키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자기 증명서인 네. 거죠, QR코드가. 카페와 미술관도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코로나19 음성 검진 결과나 왁진 접종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
네.
최근에 회복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자, 워낙 소규모의 도시국가이기도 하고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제력을 좀 발휘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싱가포르도 지금 위드 코로나에 적신호가 켜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도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는데
예.
싱가포르의 문제는 사망자 증가의 문제라고 해요. 코로나19 발발 이래
네.
역대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위드 코로나 대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인구가 매우 적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에 18명 예, 이렇게 나온다는데
네.
31일째 연속 사망자 발생도 문제입니다. 확진자 역시 급격히 증가했어요. 지난 19일 4,000명대에 근접한 보통 3,900에서
네.
3,800명대라고 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역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싱가포르는 왁진 완전 접종률이 84%에 이르는데도
네.
무증상 그리고 경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증가해서 현지 병원 당국은 병상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가 지난 6월에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까 좀 방역 조치 해제하고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코로나를 이렇게 선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하지만 이렇게 무증상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싱가포르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네.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결국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세계의 위드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도 일상 속 그 방역 수칙은 네.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말 절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에 그 나라 상황을 반드시 잘 확인해야 되고요. 위드 코로나를 자연 집단 면역과 혼동해서는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최소 네. 2년에서 3년 더 지켜봐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자, 솔직히 이렇게 세계의 위드 코로나 실태를 알아보고 나니까 한국에서 곧 본격적으로 실시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나라들이 많은 만큼 한국만은 위드 코로나에서도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세계의 위드 코로나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넘볼 수 없다는 방탄소년단의 하이브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한국의 3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의 수장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인데요. 1998년에 발표했던 노래 들려드릴게요. 10년이 지나도.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에 온갖 신기하고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 전해드리죠. 흥미로운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태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기차로 유명한 회사의 또 다른 신기술 소식 들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이동수단 산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회사인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네.
그동안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로 전 세계를 놀래키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달린 자동차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슈퍼컴퓨터 칩을 장착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할 것이다.
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의 혁신 기업 중 하나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다는 건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지난 8월에 개최된 이 테슬라 인공지능의 날 행사에서
네.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가 테슬라는 앞으로 인공지능 설계 및 훈련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탐구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네.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공식 석상에 발표한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인간형 로봇뿐만 아니라 이 슈퍼컴퓨터 도조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테슬라 비전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로봇 산업에도 뛰어들겠다는 건데요. 테슬라가 개발 중이라는 인간형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네, 먼저 이날 테슬라가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발표한다고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행사에서 소개한 여러 기술 중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주인공은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일명 테슬라 봇이었는데요. 등장도 괴짜 기술자로 유명한 그 머스크다운 연출이었는데요.
어떻게 등장했길래요?
네, 이제 머스크가 모든 발표를 마친 다음에
네.
기자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그 미래지향적인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빛을 뿜는 검은색 모자를 뒤집어 쓴 그 춤을 추는 댄서들이 등장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뜬금없는 상황이어서
그쵸?
다들 좀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막 뒤에서 테슬라 봇이 화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날 이때 이 등장하면서 굉장한 관심을 테슬라 봇이 독차지했는데요. 머스크가 소개한 테슬라 봇은 신장 173cm, 체중 56.7kg, 그리고 약 68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속 8km의 속도로 이동하는 이 로봇의 머리에는요,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이 달려 있습니다.
자, 뭐 키나 몸무게까지 정말 사람의 형태를 본따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테슬라봇이 진짜 개발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네, 머스크는 이제 식료품을 사오는 등 인간이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테슬라봇
일들. 네,
굳이 귀찮은 일들을 이 테슬라봇이 대신할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 로봇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된 노동, 즉 노동뿐만 아니라 뭐 식료품, 쇼핑 및 기타 일상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로봇이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네.
미래에는 이제 육체 노동이 선택이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봇의 초기 모델을 바로 내년에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굉장히 금방 이 테슬라봇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만약에 테슬라봇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저는 네. 설거지 시키기,
설거지
운전 시키기.
네. 아무래도 집안일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렇죠. 자, 위험하거나 이런 반복적인 노동을 테슬라봇이 대신하게 될 것 같은데 구동 원리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테슬라봇 개발의 핵심 기술은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슈퍼컴퓨터 도조에 있습니다. 테슬라봇에는 바로 이 도조가 장착된다고 하는데요.
네.
도조는 이 테슬라의 뉴럴 네트워크 기반 고속 컴퓨터로 막대한 양의 이 카메라 화상 데이터를 이제 종전 컴퓨팅 시스템의 4배 속도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도조에는 이 테슬라의 신형 반도체인 D1 칩이 들어가는데요. 이 칩이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고 무려 362 테라플롭스, 그러니까 1초에 1조 번의 연산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뭐 인간은 1초에 계산 하나도 못할 텐데.
네, 그렇네요.
자, 슈퍼컴퓨터가 탑재된 테슬라보 나온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선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네.
이거 상용화도 멀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사실 이게 머스크가 네. 내년에 테슬라봇의 시제품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신들의 반응은 조금 미적지근한 편입니다.
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시넷이 언제 이 동네 가게에서 테슬라봇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또 테슬라가 우리는 화성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직 지금 뭐 아무도 화성에 이런 뭐 티셔츠 장갑 같은 기념품을
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굉장히 냉소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도 그렇게 사실 테슬라가 지난 수년간 좀 흥미로운 개발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예고된 일정에 맞춰서 이게 딱 나온 경우가 드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이제 2019년 4월에 머스크가 2020년에는
네.
100만 대의 자율 로봇 축을 도로에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제 2021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로봇 축은 아직 보시다시피 어디에도 없고요.
그러게요.
네, 또 머스크는 2016년 10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솔라루프라는 이 태양열을 이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지만 이 전시된 태양열 기와들이 좀 단지 개념적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봇의 파급력은 좀 앞으로 이 로봇의 성능과 원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네, 현재 지능형 로봇은 좀 대부분 제한적인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원가로 인해서 상용화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술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원가가 낮아진다면 테슬라봇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테슬라봇을 만나보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대단한 일 많이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의 꿈이 실현이 돼서 우리가 좀 테슬라봇과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부,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함께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쉽고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퀴즈 짧게 풀어보는 코너죠.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맞춰보세요. 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야기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로켓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자, 로켓은 크기에 따라 뭐 단순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요. 로켓은요, 모든 운동은 같은 크기의 반작용을 가진다는 뉴턴의 제3법칙을 이용합니다.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을 공중에 딱 놓으면요. 이 기본적인 법칙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로켓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액체 혹은 고체 연료가 연소하면서 생성된 가스가 있죠. 이 가스가 뒤로 뿜어져 나와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 운동량의 법칙도 로켓에 작용을 하는데요.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이 가스의 질량에 분출 시의 속도를 곱하면 로켓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즉 분출되는 가스의 운동량이 로켓이 하늘로 오르는 운동량과 같은 셈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뉴턴의 제3법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0월 23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8도, 해산 영하 4도, 강계 영하 2도, 함흥 2도, 평양, 개성, 사리원, 청진 3도, 신의주 4도, 해주 5도, 원산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2도, 강계 14도, 평양, 사리원, 청진 16도, 신의주, 개성, 해주, 함흥, 원산 1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1% 하락한 배럴당 8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하락한 1781.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 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1월물 가격은 온스당 24.15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39.11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갈게요. 자,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1,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40명 늘어 누적 348,969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4차 유행 초반인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해외를 오가는 사람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4만 8천 명으로 작년 8월 23만 4천 명보다 약 44% 증가했습니다. 월별 여객 수가 3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여파로 10만 명대로 급감한 뒤 16개월 만입니다. 공항공사는 위드 코로나를 감안해 수요 회복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에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기업인 탄 이뱅 씨에게 15만 6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탄 씨는 지난 11일 북한의 자금 세탁을 위해 두 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그는 2011년부터 북한 당국과 수백만 달러치의 상품 계약을 맺고 대북 제재로 인해 계좌 이체가 거절되면 북한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지크 브뤼셀에 외교관을 보내 EU 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유럽연합 업무를 담당하는 도이칠란드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측 대표단과 실무 수준의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EU 관련 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찾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남아시아 곳곳에서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팔의 홍수 관련 사망자 수가 최소 77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3일간 계속 내린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날 시신 34구가 더 수습돼 사망자 수가 77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접경한 동부 판치타르 지구에서 24명이 숨졌고 서부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네팔 전국에서 희생자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22명이 다쳤고 26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이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는 범정부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 등 11개국을 이상기후 대응 취약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가정보국 DNI,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DNI는 허리케인이나 가뭄 같은 재해에 취약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여파가 클 수 있다며 북한과 파키스탄 등 11개국을 우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드라스, 인도, 이라크, 미얀마, 니카라과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해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참모집단 스팀슨 재단에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처리 능력과 영변 이외 지역의 핵시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그는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엔 그들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분리 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또 듣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위드 코로나의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잖아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리던 예전의 일상들을 최대한 회복해 나가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려운 위드 코로나의 성공을 반드시 한국에서는 또 해내기를 염원하면서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북한에서도 얼른 빨리 상황 좋아져서 예전의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도 보내드려야죠. 가을에 특히 10월에는 꼭 들어야 하는 노래로 꼽히는 곡이에요.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들으면서 이번 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항상 더 조심하시고요.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주말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October goes.